사무엘상 15장 35절부터 16장 1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세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세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사무엘상 16장 말씀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우리 다 기억하시죠? 사울의 죄가 가득 찼고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침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리하여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제갈길로 가며 멸망에 이르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시며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도 크게 슬퍼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읽었던 35절, 15장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마치 부모가 패역한 자식을 바라볼 때에 마음속에 큰 아픔과 슬픔이 있듯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큰 슬픔이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슬퍼하며 끝까지 사울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권면하였으나 사울이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사무엘의 슬픔은 단지 사울 한 개인에 대한 슬픔이었다기보다는 사울이 다스린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슬픔, 거짓 목자 사울의 다스림 속에 함께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슬픔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왕국이 열방처럼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사단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에 이제 사무엘도 함께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찢어지기까지 아프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하나님의 슬픔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찢어지시는 슬픔과 아픔이 결국 아들 되신 하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 찢으시고 심판하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단순한 지식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있지만 더불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 그리고 긍휼하심, 그리고 크신 사랑이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함께 슬퍼하고 회개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돌이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회개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단순한 지식이나 열심이나 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과 정성과 단순한 지식에서는 절대 이러한 참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새 마음을 가지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죠.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에 더욱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듯이 하나님께도 더욱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마음의 교제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올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여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제 그만 슬퍼하라 하면서 꾸짖는 듯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1절 첫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만 좀 슬퍼해라 하고 꾸짖으시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도 사울을 바라보시며 후회하시면서 크게 슬퍼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계속해서 슬퍼하니까 야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을 위해 꾸짖으시는 듯이 이제는 그만 슬퍼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제 슬픔을 접으셨는데 사무엘이 계속 슬퍼하니까 야, 네가 하나님보다도 슬픔이 더 많아서는 안 된다고 꾸짖으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사무엘에게 그만 슬퍼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 슬픔을 그만 거두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1절 뒷부분에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1절 뒷부분에 계속해서 보시면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 왕국을 다스릴 새 왕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왕,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왕국을 다스릴 왕, 하나님 백성들을 마침내 하나님께로 인도할 새로운 목자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그만 슬픔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비하신 새 왕이 없다면 계속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왕을 주실 것이므로 이제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빛나는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 슬퍼하고 그만 절망하고 가서 기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왕을 맞이하고 그와 함께하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아래에 있을 때에는, 사울과 함께 있을 때에는, 사울만이 왕이었을 때에는 슬퍼해야 하지만 새 왕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해야 한다. 슬픔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왕과 구원주로 오셨을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겠느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 신랑이 왔거든요. 참 왕과 목자가 오셨거든요. 참 신랑이고요. 참 왕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더 이상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왕 아래 살아가지 않고 이 새 왕에 속하여 새 왕과 함께하게 하신 자들은 더 이상 슬픔을 거두고 이제는 기뻐해야 한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랑과 함께할 것이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과 목자와 함께할 것이므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사단이 임금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거짓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멸망으로 가야 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했어요. 우리 죄의 문제 하나, 사망의 문제 하나, 심판 하나도 건져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새 왕과 목자와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만 슬퍼하고 기뻐하라. 그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세상 현실이 오든지 아니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그만 슬퍼하고 그만 절망하고 이제는 기뻐하라. 왜? 다 이루어 주셨거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근거들을, 내용들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슬픔을 거두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절망한다면 우리는 그 새 왕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을 뿔에 채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위해 슬퍼하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새의 집으로 가야 했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비록 하나님이 새 왕을 예배하셨고 그 새 왕에게 가서 함께 있으라 하셨지만 여전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여전히 사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폐위되거나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사울이 앞으로 다스릴 기간이 몇십 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울이 다스리는 속에서도 새 왕을 섬기며 기뻐하라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명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새 왕을 세우고 사울은 속히 폐하라 하시는 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울과 그 무리들을 다 물리쳐라.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거죠. 그런 뜻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하신 것은 비록 사울이 세상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동안일지라도 새 왕이 예비되었으니 가서 기름을 붓고 그와 함께하라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고요. 그 후에나 멸망을 당할 거고 새 왕은 그 후에 비로소 세워질 겁니다. 새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아직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비록 새 왕이 예비되고 사무엘이 그 새 왕과 함께할지라도 여전히 사울 왕의 다스림 안에 아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새 왕과 함께하며 기뻐하라 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세상 왕 사울이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새 왕에게 기름을 붓고 새 왕과 함께하며 그 새 왕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사무엘에게 찾아올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왕 사울이 주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만일 새 왕이 예비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울이 크게 분노하여 사무엘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새 왕을 섬기고 따라가려는 자들까지 미워하고 핍박하여 다 죽이려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 왕으로 예비된 자까지 죽이려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자기의 왕된 권세와 영광을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살았던 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없는 왕이 되고 그 왕의 영광과 권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인정해야 됐고 사무엘의 인정을 받아야 했지만 더 이상 왕의 자리를 보존할 수 없다면 자신이 멸망을 당하고 새 왕이 세워져야 한다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할 거예요. 사단처럼. 그리고 사무엘까지, 다윗까지도 죽일 겁니다. 아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다스리려고 하나님까지 버리고 죽였죠? 죄인들의 모든 삶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새 왕을 세우려는 사무엘을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까지 죽인 자가 사무엘을 못 죽이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새의 집에서 새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새의 집의 모든 아들들까지도 다 죽이고 다윗까지도 죽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울이. 그리고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에게서 더 칭송을 받게 된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도망하고 피하여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뭐 한 가지 본 게 있죠.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아들 요나단까지 시기해서 제비를 뽑아서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새 왕이 기름부음을 받은 것이 알려지고 백성들까지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까지 핍박하고 죽이려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오는 구절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6장 2절 첫 부분에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 죽일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사울 왕에게 가서 대답할 것을 알려주세요. 2절 뒷부분부터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우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 기름은 부음을 받고 이런 내용들은 다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뭔가요? 사무엘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 아니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새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와 함께하며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왕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죠? 제사 드려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거기에는 좀 다른 이유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악한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죠. 사울처럼. 누구죠? 사단이라고 하십니다. 사단이 자기의 멸망을 알지만 그 멸망을 알고 끝까지 발악을 하며 이 세상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 왕이 다스리는 동안 참 왕으로 세워지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다윗이 새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사울왕이 다스리는 동안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새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세상 왕 헤롯이 어떻게 했죠? 그 지역 두 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까지 출교시키며 예수님과 함께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다 흩어졌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죽임당할까봐. 다 사단을 닮은 세상 왕들의 모습, 사울의 모습들을 예수님 때에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단도 세상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서 떠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들까지 미워하여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바로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고요.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가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닮아 있을까요? 잘 보세요. 다윗이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비되었고 세워졌지만 아직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아니었고 여전히 세상 왕 사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이 새 왕에게로 가서 함께하며 그를 섬겨야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참왕으로 예비되고 오셔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아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영광 중에 그의 영원한 나라 천국과 함께 임하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기독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언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천국에 속하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단이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죽였듯이 세상 임금 사단도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였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미워하고 핍박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는 삶에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속한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 핍박 받았거라고 이제 사울에게서 받을 거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난과 핍박은 없을지 모르지만 온갖 세상 것들, 고난들, 그리고 거짓까지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삶에서 죽이려고 하고요. 자기에게 속한 세상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끝까지 미혹할 거라는 거죠. 세상의 환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짓들까지 다 이용하여 예수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도록 끝까지 미혹할 것입니다. 그것도 사울처럼 곧 자신의 멸망이 임한 것을 아는 사단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여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환란이 있든지 시련이 있든지 아니 죽음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죽고 마침내 다윗이 영광 중에 왕으로 세워지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사단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는 담대히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께 속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현실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 속하여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한 성도들과 하나 되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지키는 삶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 그러나 잠시 사단이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두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무엇이냐?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 가지 현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죠. 뭐냐? 너희가 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애통과 근심을 겪을 것이지만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는 망하고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왜? 누가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실, 또 우리가 겪는 세상 현실은 환란일지라도 세상에서 망하고 쇠하고 잃어버리는 것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두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절대 세상 현실에 받는 축복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우리가 소유한 축복과 영광을 이해하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 기독교인들도 세상에서 잘 되고 영광받고 축복 누리는 것으로 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또한 내가 천국에 속한 현실이 이러한 거구나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 그리고 세상에서 겪게 될 여러 어려움과 시련들까지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영광의 현실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며 거기서 오는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백성들이고 믿음의 성도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러한 두 현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4장 16절에서 18절.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6 through 18.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 속한 겉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예수님과 천국에 속한 속사람이 있다.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현실은 썩고 후패하고 결국 죽음으로 가야 하는 현실이 있지만 속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늘 새로워져 가고 있고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이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비록 잠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 그 환난조차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속사람을 든든하게 세워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일로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환난을 없애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까지 사용하여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삶. 그 천국 영광의 현실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또한 세상의 어떤 환난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 하십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광과 축복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악한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현실을 바라보고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께로 와서 담대히 예수님만 섬기고 살아가라.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새 왕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하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왕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는 날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까지도 두려워 말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기뻐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라.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날까지. 무엇보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곧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넘치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여기서는 다 맛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교제 나누며 살아갈 날이 올 것이라.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말씀과 예배를 지키고 예수님 지키며 살아가라.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말고 기뻐하라 하실 때에 결국 사무엘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새 왕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릴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왕을 예비하셨으므로 그 새 왕과 함께함으로 오는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명하실 때에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과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데서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교제 나눌 때 오는 기쁨. 따라서 지금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면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이 그저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 그만 슬퍼하고 그만 낙심하고 그만 절망하고 그만 두려워하라. 왜? 내가 내 아들을 줬다는 거죠. 다 이뤘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십니다. 와서 이새의 집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로 와서 그와 함께 거하라. 우리 안에 모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의 현실 바라보지 말고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슬픔이나 두려움을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든 죄의 짐까지 대신 다 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싹까지 대신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그 사랑의 왕 예수님께로 오라 하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순종한 자로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의 왕 예수님께로 오라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그의 성령님을 부어주신 임마누엘의 왕 예수님께로 오라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들이 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겪는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의 현실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라.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하나도 물리치지 아니하리라. 오셔서 평강과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가 소유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항상 거할 겁니다. 다시는 죄나 사단의 유혹 없이 우리의 참 기쁨 되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교제 나눌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 눈물, 아픔, 고통, 두려움까지 다 사라지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을 것이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으로 기쁨을 삼으시고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기쁘게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왕 사단 아래 거하며 사단이 기뻐하는 세상 정욕을 따라 살다 멸망으로 가야 했던 우리 죄인들, 그래서 오로지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만이 우리의 현실이었는데 우리에게 참 왕과 목자와 신랑과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만 슬퍼하고 그만 낙심하고 그만 절망하고 그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로 나와 그 안에 있는 천국의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라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세상에서 겪는 아픔, 고통, 슬픔, 두려움, 또 죽음까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찾아오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굳게 지켜주셔서 예수님만으로 기쁨을 삼고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다 영광에 이르는 온 성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하시며 우리를 향해 환한 사랑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